제가 사춘기 때 좀 그 방황을 좀 하던 시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유행가를 많이 불렀댔습니다, 그때. 근데 그 중에서도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좀 알지 아실 것입니다. 그 노래도 좋았지만 그 가사말, 노랫말이 그때 방황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많이 부르곤 했댔습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리 방황합니다. 떠도는 삶을 삽니다. 물론 이 사람이 새 출발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새 출발이니만큼 정착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출발로 인한 그 정착이 어렵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한 그런 방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절로부터 1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직 아들도 없는 그에게 그런 약속과 함께 그 다음에 네가 창대하게 될 거다. 내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 이거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야, 출발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발을 했으면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갔으니까 그 약속 끝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낙관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지난번에 우리 봤던 5절 말씀, 끝,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끝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르와 조카 롯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와, 그렇죠.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우와, 여기야, 여기, 여기야.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거기서 정착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땅을 지나갑니다.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를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넓으니까 어디 갈 거야. 그래서 지나갔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텅빈세 하잖아요. 그래야 거기 가서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나가란다고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싸워요? 이상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쵸? 이제 나타나셔서 이건 네 땅이다 이러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7절을 좀 더 읽어가보면요. 그런 말씀이 좀 이상하게 진전이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한테 이 땅 주려고 준비해놨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이면 세겜 땅까지 왔다고 했어요. 세겜 땅이면은 제가 지도를 놓고 펼쳐보니까 가나안 땅 전체의 한 4분의 1 지점쯤 돼요. 4분의 1 지점까지 왔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 땅 아니래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나 이 땅을 너에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고 네 자손에게. 아직은 약속에 지나지 않아요. 아직은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죠. 8절을 보이세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 세겜 땅, 평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좀 더 내려다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 평지는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가보자. 동쪽으로 옮겨서 베델 더 동쪽으로 가서 아이와 베델 사이 산지로 갔어요.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옳다구나. 여기다 여기. 그리고 거기다 장막을 쳤어요.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정착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까지 읽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구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오리무종입니다. 구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들은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세 단어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가 묵상하기는 이래요. 점점 한 번만 더 간 게 아니고 가고 또 가고 또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점이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끝이 아직도 안 보입니다. 정착지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얼마만큼 내려갔을까 알 수 없습니다. 지역을 제각지대로 볼 때 가나안 초이 세겜 4분의 1 한 중반쯤이 베델과 아이가 있고 거기가 더 나의 아래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근데 점점 내려가고 그 다음 더 재미있는 표현은 남방으로예요. 남방으로. 여태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온 행적에 따라 장소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들어온 땅이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한 4분의 1 지점쯤 오니까 세겜이라는 것이 있었고 세겜에서 다시 동쪽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동쪽으로 올라가니까 산악지역인데 베델이 있고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다가 정말 가나안, 세겜, 베델, 아이 이런 지명이 있었어요. 짐작이라도 가능합니다. 아, 요쯤 왔겠구나.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지역 이름이 전혀 없어요. 놀랍게도 지역 이름은 하나도 없고 점점 남방으로 방향만 있어요. 남쪽이라는 방향만 있지 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점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불안이 시작됐을 거예요. 불안이. 하나님 이건 뭡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니 어디가 천착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옮겨갔더라. 무빙한 거예요. 점점 무빙해가는. 요 발걸음이요. 12장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요 발걸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의 국경을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패스한 거예요. 근데도 정착지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으신 거예요. 자손에게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는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곳이 네 땅이다, 여기다 정착지를 삼자, 여기다 집 지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 언급도 없이 방향만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길을 하나님이 새 출발 그렇게 귀한 약속까지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렇게도 깜깜하고 암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불안 내지는 불만이 하나님, 뭡니까? 가나안 땅 다 지났습니다. 뭡니까? 아마 이렇게 원망도 쏟아내지 않았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옮김의 연속을 보게 됩니다. 왜 본문은 이토록 이 짧은 구절에 아브라함의 방황을 이렇게도 절실하게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아, 놀랍게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이해 안 갔는데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고 또 읽고 전체를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아브라함 이때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그랬어요. 놀라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이미 상당한 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자기야, 자기 부인,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가정, 롯의 가정, 그 정도였어요. 없었습니다, 사람이. 근데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건사하는 군사들까지 상당수가 있었어요. 재산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생각만 좀 했다면 돈을 주고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사는 산악지역에 가서 선을 긋고 아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점령을 해서 살든지 어떤 방법을 내서라도 정착을 하려고만 했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람에 그런 경황조차 없었던 거죠.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이제 그 사이에 기근도 만나고 하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애굽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맨 처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서 살아가는데 자 그때쯤이면 그래도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치는 것 정도가 지나서 장막이 아닌 장막은 텐트를 말하죠. 장막이 아닌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성도 쌓고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이 단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성을 쌓지 않습니다. 마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이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아, 이 사람만이 아니고 이 사람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살아요. 아, 그 이삭만이 아니고 그 손자 야곱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다시 400년 지나고 되돌아오는 그런 역사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족장들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삭, 야곱, 그리고 뭐 그 아들들 다 이 사람들을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족장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섬 쌓고 이렇게 살지 않고 장막, 텐트에서 살면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이 땅을 딱 한 번 사요. 언제 사냐면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자기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그 와이프를 장례하려는데 장례할 매장할 무덤을 만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죽은 다음에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사정해서 아 내가 지금 아내를 매장을 해야 돼 땅이 없습니다. 나한테 좀 매장지 좀 파세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3장 4절 그 부분에 나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삶의 형식.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면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늘 만나면 사람들한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마그네요. 거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빌붙어서 막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땅 살 때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3장에 땅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4절 말씀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정착할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이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정착이니 뭐 이런 거 미련 없을 때 애굽에 정착해야 할 바로 그 시점 바로 전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여기
야곱이 나그네 길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뭐 얼마 안 됩니다만 한 130년 우리 조상들도 다 그 나그네 길을 살았고 그 나그네 길이라는 것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입니다. 아, 지금 먼저 이 교훈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 이후에 이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부터는 남의 땅을 빼앗아서라도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성 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성경적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핵심적인 교훈은 이 부분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그 이하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 이유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 때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자기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성을 쌓고 하는 그런 터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하늘에 있는 터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집 그 집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아 본향, 아 이 사람들 본향, 갈대아우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애초에 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닌 저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성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 집 우리가 돌아갈 본향 고향 우리 집 여러분 이 집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이 집을 잊어버리셨진 않습니까? 우리 종종 이 집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잊어버릴까 봐서 천국의 자기 집을 자기가 한번 상상해 보신대요.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화장실이 넓은 집을 신방 가봤더니 그게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가끔씩 기도한대요. 주님 내 집은 화장실이 좀 커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욕조도 크고 화장실에 아니 옷장도 다 화장실에 있고 넓은 화장실. 주님 내 집은 좀 화장실만이라도 좀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지나친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류하는 잠깐 머물다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얼마나 편안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그게 더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때로 나그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제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주변 머리 없어가지고 목사라 그런지 돈도 못 모으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거기서 쫓겨나면 딱 홈리스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막 빡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복의 오목사, 우리 앞서 선배 아브라함은 더 막연했더만, 무슨 소리야? 내가 요새 창세기 12장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네보다 훨씬 더 막연했더라고. 아, 그렇지. 그래. 그 사람은 원래 집도 한 칸도 없었잖아. 그래 말이야. 그래서 둘이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소망이 저 천국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신지는 제가 다 일일이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드시거든 잠깐 위를 좀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화장실이 넓은 집이든 아니면 리빙룸이 넓은 집이다,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집이다, 우리 주님한테 그런 소원을 하려고 그 천국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나그네 삶에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좀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고 이런 이야기만 아니고 거기 또 색다른 표현 하나, 아주 유심히 봐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답니다. 제단을 쌓았대요. 지금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도 쌓을 그런 분위기에서 그는 여호와께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6절로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그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다른 기록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두 가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고 옮겼더라 이 이야기하고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이야기예요. 아주 특이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터듬어 가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간 데마다 뭐 매번 다 했다 이렇게 그런 기록까지는 볼 수 없지만 간 데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절에 장막쳤던 것을 이르는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것이라 그가 거기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의 행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그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런 기록들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언급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머무르게 되는 그곳에 반드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그네 길에 있어서 유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꼭 그렇게 단정할 수만 없지요. 아브라함이 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부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로 아브라함에게 진짜 힘을 주고 아브라함을 진짜 소망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주셨던 것은 바로 이 교제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뭐 하나님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도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지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하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또 약속을 확인하고 새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 막 흔들려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야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장막 밖으로 나오면 뭐가 보이냐 위를 쳐다봐 별이 보인다 어 그래 저 별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멘 아멘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고생스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렵고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듭니다. 윗사람 눈치 볼라 쉽지 않은 나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그때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자 귀를 세워보세요. 차라리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활력소를 얻고 또 용기 있게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 빼고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지금까지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멀리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살 줄 아셨어요? 그걸 계획하고 미국에 오셨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 있게 되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 방황하고 떠도는 삶이고 우리가 정처 없이 다니긴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본향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장성껏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집 우리 본향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천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갔던 사람 하나님 발자취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지나가고 또 떠나고 또 옮기고 점점 남방으로 옮기는 삶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정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가 그렇게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시고 지으신 터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우리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시간마다 기회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에 이렇게도 감사하고 소망스러울 수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